8장 말씀은 7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말씀에서 아수르군에 맞서서 대항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고, 예루살렘은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또 아수르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혼란한 국제 정세가 전개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간절하게 말했던 바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그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믿음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외세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 외국과의 동맹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키게 되고, 그것이 이 지역 전체 여러 나라들에게 재앙의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그 아내와 사이에 새 아들을 하나 얻게 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정해주시기를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해라 하고 아주 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침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약탈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침략이 빠르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이름을 큰 글자로 써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게 하라 했습니다. 아마도 도시의 큰 게시판 가운데 이 이름을 적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역 문자로 하라고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민간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문자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만 읽고 쓸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도 모든 민간인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글자로 길거리에 써서 게시판에 붙여놓아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장차 이 태어난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하고 말을 배울 때쯤 되면 전쟁의 큰 참화가 몰아닥치게 되어서, 여기 말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메섹의 제물, 사마리아의 노량물은 예루살렘을 함께 쳐들어왔던 두 연합군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자기들과 비슷한 성격의 노선을 가질 새 왕을 옹립하고 할 이런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재물들이 노략당해서 아수르 왕 앞에 가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된다, 그것이 빨리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큰 사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람과 동맹을 맺고 형제 국가인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취했던 것이고, 또 남왕국 유다도 역시 이런 연합군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대한 외세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걸 막아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북왕국도 잘못이 많고 남왕국도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는 믿음 대신에 세상 강한,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 그 나라들의 종교들을 다 용납해서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넘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왕국도 징계하시고 북왕국도 징계하시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하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수르 군대의 진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치 큰 강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홍수 때 강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아수르군의 세력이 그렇게 덮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내려오는 실로왕부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실로왕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길이 있습니다. 옛날 도시들마다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많이 썼는데, 터널들을 만들어서 동쪽 샘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성 밖으로 흘러가지 않고 성 안으로 흘러서 서쪽으로 와서 모이게 만들고 하는, 그래서 기온샘이라는 샘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모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에 내리신 그 복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외세에 대해서만 의지하게 되어 그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창이란 바닷물과 같은 물결이 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게 되어서 온 세상이 다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의 군대 세력이 물길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이 땅을 뒤덮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 적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덮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들도 패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다 지팡이처럼 막대기처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도구들은 다 징계가 끝나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세력들의 나라들 끝내는 패망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권고입니다.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짓밟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련의 때가 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강력해 보이는 외세 세력들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16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16절 말씀에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딘가 꽁꽁 싸서 보관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전쟁이 생기면 당신은 이 서책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할 때였고, 양피지나 또는 이 파피루스 같은 종이로 사용해서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한 권을 그런 종이에 기록하면 아마 트럭으로 한 트럭을 해야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분량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 이런 종이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먼저 그 신전을 파괴하고 그 이 성경과 같은 이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해서 종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이 성경을 잘 사서 어디엔가 보관해 두라 말씀하신 것이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뜻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성경이 탈취당하거나 불태워질 것을 염려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깊은 곳에 성경을 숨겨두었는데 그 성경을 찾아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꼭꼭 사서 잘 어딘가 봉함해서 보관하라 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권고였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의 군대가 몰려와고 외국 사상이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이 땅에 바닷물처럼 그렇게 밀려오게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 마음속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그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잘 보관하는 심령 속에 율법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심하고 혼란이 극심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 흔들리게 되고 느슨하게 되고 그 세상의 물결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절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도 환란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봉함해서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1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란한 때가 되면 이 무당들이 설치게 되고 세상을 혼비하고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그렇게 전쟁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주술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간직하고 그 거룩한 정신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시민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미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개인도 사회도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때가 되면 이 미신이 더 창궐하게 되고 또 이 무속인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 오랫동안 경험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더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잘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건강한 사회 풍조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을 보이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려울 때를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되면 이 땅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가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도했던 대로 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심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높고 깊은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진 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없고 진리의 바른 신앙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세상 것을 거두어 가시면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내게 채우실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일이지 이 어려운 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를 가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지만 첫째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아라. 미신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잘 기억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